안녕하십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로 사도 바울이 쓴 두 편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식 편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시리즈이며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특정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복잡한 장소나 복잡한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전도서에서 증기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시리즈를 상륙용으로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이 편지들을 조금 다르게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구절 한 구절씩 성경을 넘어가기보다는 우리는 약간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 시리즈의 끝은 어디입니까? 였습니다. 여기 말씀에 눈에 띄는 그림, 단어, 문장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형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제시된 두 개의 그림이 있으며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승리의 행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연극책에서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장군들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도시의 거리에서 승리의 행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국의 승리와 힘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전시될 것입니다. 이런 퍼레이드를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글쎄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장군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승리자보다 더 높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진은 잠시 집중하고 싶은 사진입니다. 아름답고 흥미있는 것 같은 이벤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그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나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향기이고 구원받는 자나 멸망받는 자를 가운데서 향깁니다. 제국의 승리의 형렬을 일어날 때 종종 향을 피우는 것을 향을 피우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복한 땅의 향료를 전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퍼레이드 경로를 따라 꽃, 화환을 뿌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냄새가 좋고 향기로웠을 것입니다. 행렬이 가는 곳에 향이 뒤따랐고 행진이 끝난 후에도 여운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이렇게 이동합니다. 향기로운 향기를 남기십시오. 당신이 가는 곳으로 가져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묻는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들었던 주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설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에 관한 쓰여진 수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화를 수백 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히 사람들이 내리는 특정 결정에 대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일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데이트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결혼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거주지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무슨 차를 사야 되나 그런 질문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결정이 우리에게 충분히 큰 결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 저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 한 그의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계획을 변경하는 의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브렛 목사님 그것은 아닙니다.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주세요. 어려운 결정을 내리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저는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냄새를 맡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는 명시적 참조가 있습니다. 계속 지나가기 전에 정말 좋은 것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고독한 구절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대화에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아들, 형상, 모양, 모형을 따르십시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처럼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 예수님의 삶처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의 삶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어디에나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삶입니다. 우리 여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생활, 상황, 학교 상황, 직장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살기 시작하는 곳에 오면 어려운 결정이 훨씬 쉬워지고 삶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럼 이 일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 상황이나 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향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학교에 다니는지 저 학교에 다니는지 신경 쓰십니까? 일을 할 것인가 저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신경 쓰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할까 저 사람과 결혼할까 신경 쓰십니까? 이 동네 있까 저 동네 있까 무슨 차를 사야 되나?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결정하고 형성하는 대답이 예수님과 더 닮게 되고 되는 선택이라면 그 선택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로마서 8장 29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요점은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믿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분석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거나 예수님께서 저 일을 하셨거나 그것에 대해 예수님을 어떤 것을 믿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패턴을 순응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이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무슨 냄새를 맡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뭔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행동할 때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Paul Deber Tripp이 쓴 글을 좋아합니다. 여기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는 신학 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심, 고백, 회개, 화훼, 용서, 성화 센터, 결점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사랑하기 위해 모이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처럼 디자인한 것처럼 배우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완벽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정답을 모두 맞추셨나요? 그것은 그가 설계한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아는 향기를 사방에 퍼뜨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다룬 우리 모든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화, 교육 또는 편견이 우리에게 바라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자전거를 만드는 사람의 비디오를 보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좋아해서 바로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데스틴 샌들린이라고 합니다. 그는 보통의 자전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크와 정반대의 조향 기구가 정반대의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자전거에서 막대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막대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막대를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앞 바퀴가 왼쪽으로 갔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는 궁극적으로 자전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학에 관한 것입니다. 신경 가소성은 그가 이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차는 옛날 자전거 타는 방법을 버리기까지 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전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생각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만 말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후에는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패턴과 습관을 개발하면 개별 단계 더 이상 각 패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일부 오래된 패턴을 취소하고 새로운 패턴의 일부를 다시 배워야 할 기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거꾸로 자전거를 타는 법과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 역사 경험이 우리를 훈련시킨 방법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6장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길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 정반대로 운전하는 자전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듣게 될 내용에 대한 몇 가지를 맥락하겠습니다.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흥미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부정하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까운 추종자 중 한 명인 세금 징수원인 마태를 불렀습니다. 세금 징수원이 되는 직업상의 위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그의 가족까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을 다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갈수록 규칙을 깨뜨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명 자전거 거꾸로 타는 법을 가르치신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도로 찾아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여기 9절에는 적을 사랑하시오.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오.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오. 당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따르도록 부름받는 패턴입니다. 그럼 다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32절부터 3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니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합니까? 그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존중합니까? 나도 당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까? 나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서진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좋아합니다. 이 방식은 우리 모두가 따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을 읽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느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느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뇌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뇌로 너희에게도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신이 나를 판단한다면 나도 당신을 판단합니다 라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의 얼굴로 다시 던집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왜 그들이 우리를 판단할 이유가 없는지 이야기하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판단했고 그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로 심판하고 비난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경멸을 낳습니다. 그 고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 헨린 나우언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가져온 관점을 좋아합니다. 여기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진리를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할 때 우리는 곧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드러내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대신 선택을 받았다는 자각은 다른 사람의 선택에 눈을 띄게 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선택받은 기쁨, 타인도 선택받았다는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받음과 그들의 독특한 위치를 알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저는 친구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저를 쳐다보더니 저에게 무엇인가 말해줄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열정적으로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의 선택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음의 풍성함은 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무엇이 풍부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차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자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엄청나게 풍부해야 할 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조적입니다. 불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